제37장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두 번째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마음이 주님을 만져야 함.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주의해야 함.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중시할 것은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가가 아니라 죄인에게서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죄인에게서 성취되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 복음을 들을 때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 죄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하여 두 방면의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런 후에 그분이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진리이지만 죄인들이 볼 때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이것 외에 다시 다른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이전의 역사를 우리의 몸에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써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의 기본 진리입니다. 만일 성령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비록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완성하셨다 하더라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주 예수님의 역사가 객관적일 뿐 주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몸 밖의 일이 몸 안의 일로 바뀔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역사가 사람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바로 주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역사를 마치셨고 성령 또한 죄인의 몸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회개를 전하는 것을 주의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전했으며 어떤 사람은 자백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과연 죄인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신약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인을 위하여 세 방면의 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한무더기의 복음 진리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반드시 세상의 공허함과 죄의 혐오스러움 등을 보여주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반드시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회개와 자백, 믿음, 침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찌감치 이러한 것들을 예비해 놓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한무더기의 복음 진리를 알게 하고 그런 후에 그들로 하여금 몇몇 행위를 갖게 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는 이렇게 해야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입니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칩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 중에서 몇 가지 신뢰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안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켰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행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응당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 복음 전하는 상황이 어떻게 옳지 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유일한 필수 요건 마음이 주님을 만져야 함.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는 한 범죄한 여인이 죄사함을 받는 일이 나옵니다. 그녀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 많은 자로서 주님의 사함을 입었다고 느꼈으며 이로 인해 주님이 사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믿는 조건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았고 다만 주님의 사랑스러움을 느꼈으며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주님을 만졌고 주님의 구원에 감격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고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주님을 한번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기꺼이 주님을 만지고자 한다면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다 사함을 받은 것은 그녀의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주님을 만졌으며 이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에서 주님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에게는 소위 표시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영적 지식이 없었고 다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느낌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했으며 그럴 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 나올 때 그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전하는 것을 중요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기꺼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깨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탕자가 일깨워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죄를 자백하고자 했을 때 이것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킬 때 그로 하여금 많이 알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로 하여금 진정한 마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게 할 수 있다면 족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는 이후로 다시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봄과 혈루병 든 여인의 만짐은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워쌌지만 주님에게 느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혈루병 든 여인이 한번 만졌을 때 주님은 즉시 느낌이 있으셨습니다. 삭개오의 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했을 때 그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를 주의하시게 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갈망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다만 믿기만 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만지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시끄러운 것을 보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그에게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미한 마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를 구원하시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일단 나오면 그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가장 주목하시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둘 다 주님을 비웃었지만 죽음이 임박하자 그중 하나가 돌연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을 한번 만지자 그의 인격 역시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의 기도의 말이 비록 틀렸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틀리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은 즉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다만 마음이 한번 일어났을 뿐이지만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구원은 그가 도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복음의 진리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그녀에게 그분이 어떻게 그녀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그녀에게 내가 말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기꺼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며 죄인이 다만 마음에서 당신이 내게 필요한 구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짧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산이 맞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정죄받은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원래 죄 있는 여인이었고 응당 정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붙잡아온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복의 그림 안에는 세 방면의 사람이 있는데 한 방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범죄한 여인이고 한 방면은 그녀를 잡아온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주님의 이 한마디를 듣고서 각 사람이 양심에서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무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를 사해 주시고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여인은 범죄한 여인이며 수치스러운 여인입니다. 죄가 있는 이가 그곳에 있었고 죄가 없는 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즉시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온유한 영이며 책망을 받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주여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사람이 영을 낮추어 기꺼이 그분을 주로 시인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취된 것은 그처럼 놀랍지만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오순절 때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진리를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성령이 가르치신 언어였습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의 낮춰지심과 높여지심만을 말했으며 사람들이 모욕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이미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분명한 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먼저 사람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은 진리를 사용하여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복음 진리는 오순절 때에는 그다지 분명하게 말해지지 못했으며 베드로 후서에 가서야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행위를 줄곧 서술했으며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때 성령이 강림하여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구원의 말을 분명하게 듣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서서히 분명해졌습니다. 죄인은 약간의 구원의 말을 듣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은 강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주님은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죄인의 마음이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중시했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이 죄인의 몸에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에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의 이유와 교리와 근원을 믿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것을 중시하지 말고 사람에게 이 구원이 당신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음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입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데 행위를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만 입으로 시인하면 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은 다만 한번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그에게 성취됩니다. 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한번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며 사람의 입이 한번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전한 일이며 또한 사람이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들을 연구하는 것 외에 또 구원이 어떻게 형제자매들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참마음과 참뜻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연구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차라리 말씀을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며 결코 교리를 분명하게 전했지만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하는 데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복음을 전하기보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해야 하며 사람의 입도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단 기꺼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꺼이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하기만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